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참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 이 정육점 주인이 손님을 받고 이제 고기를 썰어서 파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고기를 사고는 그만 돈 지갑을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육점 아저씨가 지갑을 찾아주려고 왼손에는 그 여자분의 지갑을 들고 오른손에는 고기를 썰던 그 칼을 들고 열심히 쫓아가서 여봐요 여봐요 하는데 그 여자분은 오른손에 든 칼만 보고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그 물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참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발 씻긴다고 하면서 100도씩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또 얼음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내 주관대로 섬기고 행동할 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지금 장인 장모님이 유성에 살고 계신데 대전 옆에 뭐 그래도 좀 사위 체면에 이제 가서 부모님께 저녁 대접을 하려고 서울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음식을 드시러 가시죠. 해가지고 그냥 부드러운 거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또 그냥 제가 강제로 모시고 고깃집에 이제 등심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얼마나 고무처럼 질긴지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도 연약하시겠지만은 그런 그저 내 생각대로 다른 분을 위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점을 깨닫게 되죠.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깊이 있게 살고 감동을 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내 주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실수를 했어요.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아닌데,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더큰 소리로 설교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갔지만 키가 작아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삭개오잖아요. 와! 하고 성도들이 울을 때, 웃을 때, 목사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한 걸 알고, 당황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순간 재치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긴 내 나무야. 얼른 내려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도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뭔지 바로하는 방향 감각이 필요합니다. 왜 한국에서 그런 예도 있잖아.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연말연시가 되면은 고아원이나 장애자기관 안 찾아가다가 전부 연말연시에 뭐 싸들고 어려운 기관에 찾아가서 구제를 하고 돕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미혼모 사역도 한 30년을 하고 또 뭐 소년원 교도소 이런 장애자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야. 한 1년 사시사철 좀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서 오면 안 됩니까? 왜 전부 크리스마스 시즌에 싸들고 오는지 장애자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몸 한번 추스리기도 힘든 거예요.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런데 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사진 찍고 선물 조금 갖다 놓고는 자기 교회 신문에다가 내는 이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원장님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겁니까? 아, 여러분, 아, 그러니까 아, 남의 발을 씻기려면은 물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참 우리가 행복한 삶, 다른 사람을 감동주는 삶을 사는데 적용해야 될 삶의 분명한 지혜죠. 그런데 이 같은 진리는 비단 인간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열심을 낸다고 정말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느냐.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내가 세운 목표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인 거죠. 제가 만든 인생의 정의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인생이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 정답 쓰는 과정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에 정답 쓰는 과정이다.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보고 살아오지만은 그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써야 우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낸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답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신대에서 예배에 대해서 한 3학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힘들겠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중간고사는 이제 리포트로 대처하고 학기말고사는 성적을 내야 되니까 백지를 주고 그리고는 한 칠판에 세 문제를 제가 적었어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냈는데 나중에 채점할 때 보니까 참 그래도 뭐 정답을 어느 정도 쓴 친구들은 좀 채점하면서 기분이 좋은데 교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제일 피곤한 인생이 누구냐면은 모르면서 뒷장까지 쓰는 인간들이에요. 아니 모르면은 앞장에 반절만 쓰다가 말든지 하지 뭘 모르는 엉뚱한 답을 그 열정을 다해가지고 뒷장까지 쓰는지 엉뚱한 답을 잔뜩 써놓고 뒷장에다가 이런 문장을 써낸 자매가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교수님, 이제껏 만난 교수님 중에 교수님처럼 핸섬한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점수하고는 무관했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저를 즐겁게 했지만은 정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훌륭한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가는 얼마나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정답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시험지 채점하면서 보니까 어떤 친구는 교수님 채점하는데 지루하지 말라고 답을 써놓고는 거기다가 빨주노초 파남보 뭐 밑줄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색깔로. 참 좋긴 좋은데 야 여기 지 맘대로 화려한 인생 살면서 엉뚱하게 사는 놈들이 여기 다 있구나. 제가 채점하다가 인생을 새롭게 발견했다니까요. 화려한 수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인생의 채점관 대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시간 동안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사셨던 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만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달라고도 기도하셨지만, 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 인류 구속을 위한 그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아버지의 뜻을 지불 완료. 그 값을 다 지불 완료하셨다. 아, 이렇게 그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 공생애 초기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어요. 우선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간구 한마디를 통해서 우린 인생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40절 말씀이에요. 바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첫 번째, 자기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몸은 더럽고 추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속 믿음은 아주 퍼펙트했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내 인생의 어떤 추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소망교회 부목사 시절에, 오래전이죠. 한 30년이 더 됐는데, 부목사 시절에, 12명의 부목사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저녁 예배 때마다 주일 저녁에 설교하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그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오랜만에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 녀석이 응원차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해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믿음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쨌든 그날 저녁에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제 사택이 바로 교회 앞에 있었는데, 학교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제 방에 찾아왔어요. 웬일이냐? 학교 안 가고. 아버지, 그때 용돈이 하루에 한 2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습니다. 어제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왔다는데 어떻게 안 줘요? 그래서 1000원을 아들의 손에 쥐어줬는데, 나가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니까. 아버지, 내일도 믿음으로 올게요. 여러분, 정말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캐바레 같은. 그런데 그 교회 옆에서 밤낮 그냥 꿈깡거리고,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 옆에서 이제 밤낮 꿈깡거리니까 교회에서 철야 기도할 때마다 저 술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그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전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왜?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술집 주인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갔는데,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불난 게 아니라고. 근데 술집 주인은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났다고.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때 재판장이,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고 담임 목사님은 믿음이 없네. 어쨌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비록 몸은 추하지만은 그 속 믿음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더 더 중요한 것.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것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만이 아니라 바로 그 말 속에 진한 감동이 되는 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willing. 그렇게 나왔나요? 원하시면, 원하시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원하시면. 자, 여러분, 아니,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병이 나은 적도 없죠.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나만 장군 이런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닌다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분에게 있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서도 생떼를 쓰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 절박한 순간에 원하시면 즉 주님이 원하실 때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은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의 병을 주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1차적으로 원하시는 바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겸손의 고백입니까? 제 병이 낫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고쳐주시고 그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면 저를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나병 환자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올바른 소원의 내용을 보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우와 같은 얘기지만은 어느 요정이 나타나서 30세의 부부가 만나가지고 30년을 사랑해. 둘 다 한갑이 된 거예요. 60세가. 근데 요정이 나타나서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각자 소원을 하나씩 말해라.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부인은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일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일주하는 비행기 티켓이 나온 거야. 그런데 요 남자분은 좀 야무진 소원을 아랜 거야. 한 30년 젊은 여자와 다시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어떻게 됐냐면 졸지에 이 남자가 90세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주도적인 소원을 아뢰야지 욕망주도적인 소원을 아뢰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전별로 질문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노트 필기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그 구약학을 가리키는 강삼은 교수님에게 우리 김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대학을 나오시고 이제 PhD 하신 분인데 제가 질문 안 하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시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 하나님 뜻이 뭐지? 주님의 뜻이 뭐지? 그래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교수님, 주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굉장히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를 딱 째려보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자네 뜻에서 멀면 멀수록 주님 뜻이야. 얼마나 제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는지. 근데 정말 일평생 제 마음에 간직할 교훈의 말씀이었어요. 자네 뜻에서 멀면 멀수록 주님 뜻이야.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사실 여차하면 내 뜻보다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은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좀 북군이 나 링컨이 속해 있는 북군이 좀 열세가 됐을 때 강료들과의 모임을 갔는데 한 강료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잖아요. 링컨 대통령에게 지금 우리 전세가 불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 말을 막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자기 뜻대로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욥바 항구로 내려가는 인생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던 수제자 베드로 멋진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예고를 제자들에게 했대.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보이신 반응이 뭐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우리들이 때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한 나병 환자의 그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고백을 새겨보면 우리의 겸손히 우리의 고개가 숙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불렀던 찬양이지만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안 되면 주님의 슬픔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야말로 방향이 빗나간 열심의 인생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 그 스데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의 발 앞에 뒀다고 사도행전 7장 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전환이 되면서 빌립보 3장 12절에 무슨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걸 문법적으로 말하면 피동안의 능동이라고 말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능동안의 능동은 자기가 잡은 이상과 목표를 자기가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능동안의 피동은 자기가 잡은 이상과 목표를 게을러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피동안의 피동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를 게을러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피동안의 능동은 주님이 주신 부름의 상 거룩한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바울의 인생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켰던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강력한 도전을 받았는데 남에게 복음 전파할 때 여러분 고속터미널이나 서울역에 나가서 저도 전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마음이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히면 더 마음이 뜨거워져. 왜? 야,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문제는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13개의 서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개의 서신을 쓰고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업적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어쩌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는 사실이 더 위대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 나병 환자의 간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간절한 육체의 질병을 놓고도 주님이 원하실 때만 고쳐달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겸손한 간구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방향 감각을 새롭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주님, 원하시면 제 건강을 회복시켜도 좋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고 주님 원하지 않으시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제껏 좋아하던 일이라도 배설물처럼 버리겠고 주님 원하시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정말 어제도 한국전력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지만은 돈 더 주는 회사로 갔다가 그 이후에 회사 다니다 3개월 만에 출근한 직장에서 앞이 갑자기 결재판 들고 사장님 방에 들어갈 때 제 눈이 감기는 바람에 두 번씩이나 제 앞이 안 보이는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고 나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거든요. 저도 얼마든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제 뜻대로 제 인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주인 되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라도 종이 배라도 보면 자기가 만든 건 자기 거예요. 그리고 값 주고 산 건 내 것입니다. 바로 어떤 물건에 대해 주인이 되는 두 가지 비결. 만들면 내 것, 값 주고 사면 내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만 하면 목사든 선교사든 현장에 선교사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우리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마지막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단순한 병고침보다 깨끗함을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했던 거죠. 아마도 이 살이 썩어가는 나병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깨끗한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올바른 소원이 그 가슴 속에 서려 있었던 거죠. 여러분 H를 시작해서 Y를 끝나는 세 단어가 있는데 뭐 많이 있겠지만은 동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심원 세계를 그려볼게요. 맨 바깥에 있는 동심원. 한번 따라할까요? 해피.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해피. 그리고 두 번째 원 따라합시다. 하모니. 또 세 번째 원 홀리.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희락은 해피와 그리고 평강은 하모니와 그리고 의는 홀리와 연결이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도둑이나 강도들도 자기들 나름끼리는 해피할까요 안 할까요? 해피하죠. 도둑이나 강도들도 자기들끼리는 하모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도둑이나 강도들이 홀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홀리가 없다면 도둑이나 강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됨은 이 홀리에 있다는 거예요. Holiness. 거룩이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인물을 쭉 연구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한 2년씩 가르쳐 본 경험도 있는데요. 참 개천에서 용 났다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여성 구약에 나오는 인물.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나 그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 두 명을 살려준 대가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족들과 함께 육신적인 구원만 이룬 게 아니라 유다방백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누굴 낳죠? 오벳을 낳고 아니 보아스를 낳아요. 그 기생 라합과 유다방백 살몬이 결혼해가지고 룻기에 나오는 그 아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바로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들어서게 돼요. 이걸 우리 한국말로는 개천에서 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탐꾼 두 명 살려준 대가로 생명은 살아났지만은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고 위대한 구속사의 도구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된 단 하나의 비결은 구원, 육신적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만약에 이전에 기생, 할롯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바로 몸 팔고 술 파는 여자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그녀가 과연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녀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비결은 이전의 과거의 삶을 청산했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처럼 나를 무겁게 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소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바로 이 거룩한 소원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의 간구 그리고 겸손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일 때만 허락해달라는 이 겸손한 간구 더불어 거룩한 소원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원하시면 이 한마디의 나병 환자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바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것 챙기면 하나님은 우리 것 챙기신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 챙기면 하나님은 우리 것 챙기시는 거예요. 예, 제가 울 때는 이제 끝날 때인 거예요. 설교가 끝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세 가지 한꺼번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한 나병 환자의 진실된 간구, 깨끗한 믿음, 한치 의심도 없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나의 소원, 욕망 주도적인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로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입대어서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단순한 욕망 주도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귀히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늘 깨끗하게 마음 놓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바른 소원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믿음,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생떼를 써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소원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무엇보다도 주님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 단순 욕망주도적인 소원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복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싶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한마디 고백에 믿음의 소원이 있고 겸손의 소원이 있고 거룩한 소원이 있는 줄 아오니 언제나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고 주님은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로운 생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